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둡고 또한 둔감하며 완악하기까지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그것을 아는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에서는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과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이사야 42장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며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에서 이사야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인 이 42장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20절 이 한절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한절이 담고 있는 그 의미는 매우 풍부하고 또 부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주님의 성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대는 늪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죠. 그리고 갈대는 매우 연약하여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말씀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시대의 유행이나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을 갈대와 같다고 비유하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을 지칭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은 인기나 또 사람들의 이익에 따라서 세상의 이익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갈대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식물입니다. 이 갈대가 연약하고 또 쉽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지팡이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식물이고 또한 튼튼한 나무와도 전혀 같지 않아서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으로는 더더욱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갈대가 그와 같다라고 생각할 때 상한 갈대는 얼마나 더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한 갈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상한 갈대는 의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고 어디 쓸만한 적합한 곳이 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무익한 그러한 존재를 그런 대상을 가리킬 때 상한 갈대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상한 갈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매우 연약한 사람들, 너무 연약하여서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일꾼으로 쓰기도 적합치 않은, 스스로 판단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을 이곳에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시험이 다가올 때 결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탱하여 서 있기도 힘든데 시련이나 환란이 다가오면 결코 견디어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사단의 유혹을 저항할 수도 없고 물리칠 만한 힘도 없는 그렇게 나약한, 생명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무 연약하여서 무익한,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익하게 되었다.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상한 갈대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로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한 갈대와 같이 무익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사사 가운데 용맹을 떨쳤던 그 사사가 있죠. 괴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쳤던 그 많은 영화에도 주제로 등장하는 사람 삼손. 이 삼손의 삶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상한 갈대에 아주 훌륭한 예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로도 수백 명의 원수를 물리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여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그는 상한 갈대와 같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 비극적인 그러한 결과들을 보게 됩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이스라엘의 승리의 그 주역이 되었던 이 한 사람이 죄악에 깊이 빠져서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고 그래서 눈이 뽑히고 그래서 이방의 그런 조롱거리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한 사람. 여러분 이 삼손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상한 갈대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20절 한 구절 말씀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자비하시고 온유하셔서 상한 갈대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주님의 이와 같은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성품 가운데 이 자비와 온유하심은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자비와 온유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로 인해서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온유하심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지침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너희가 그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라도 그 양을 건져내거든. 안식일에 병에서 고통하는 한 죄인을 낫게 한 것이 어찌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다 유효한데 왜 4계명만 폐지되었다고 믿는 것입니까? 그렇게 믿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 일을 금하는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세속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음식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고 걷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해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여전히 유해한데 주님께서 이곳에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했다면 이 한 날은 구별하여서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직업에 매여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갔다면 이 한 날만큼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날로 삼으라. 특별한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신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신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 주님을 향하여서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오래 심판을 미루어 둘 필요가 없다. 즉시로 심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심판을 유보해 주십니다. 주님은 자비와 온유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온유하심으로 이 세상과 그의 백성들을 다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거역하였던 인류를 찾아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자신의 생명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자 오신 주님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시며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지만 결코 행하지 않으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주님은 상한 갈대를 쌓아매어 주십니다. 완전히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상한 갈대라도 쌓아매어 주시고 다시 스스로 지탱할 수 있도록 다시 자식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연기만 나는 그 꺼져가는 심지를 다듬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다시 잘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수많은 주님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예를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꿇어앉히고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주장하였을 때에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과 그 여인 이 두 사람만 남게 되죠.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온유하신 음성으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다 어디에 갔느냐? 그때 그 여인은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 감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못바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호되게 질책하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온유하심으로 또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마 이 여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생각으로도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때때로 이 주먹보다도 또 무력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이 자비와 또 온유하심으로 이 여인의 마음을 강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실망하고 비난합니다. 쓸모없다라고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쓰임을 얻기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여서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를 힘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12장에서 패러프레이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한 갈대라고 하는 그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그 찌들려 살아가는 그와 같은 영혼들이죠. 그와 같은 자들을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싸매어 줄 것이라. 너희의 꺼져가는 그 심지를 내가 다시 정리하여서 그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리라 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주님, 자비하심과 온유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자비하심과 온유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감사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시죠? 뉴스를 봐도 불행하고 또 비극적인 일들만 많이 있고 삶에 찬송할 일이,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는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이나 학업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찬송할 일이 점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그 감사와 찬송의 그 근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에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마치 그 성가대가 그 사부로 이렇게 합창할 때에 한편에서 소프라노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테너가 얘기하고 알토가 얘기하고 또 베이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유니즌으로 또 다 같이 또 찬송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온유하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에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자비하심과 이 온유하심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것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을 때 더 감사하시고 찬송할 만한 것이 없을 때 더 하나님을 힘차게 찬송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이유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자비하심과 온유하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영적으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얼마나 큰 영적인 그런 애통함이 이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산에 가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은 거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들 사이에 자라지 못하는 또 꼬부러져 있는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면 영적인 거인과 같은 그런 설교자들과 수많은 영적인 위인들이 사역하였던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역사들을 생각할 때에 저는 정말 자라지 못한 구부러진 나무와 같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재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무익함과 쓸모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자비를 베푸시며 온유하심을 중단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익한 것과 주님의 변함없으신 이 자비와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애통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설교가 나오죠. 산상설교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애통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연기나는 그런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완전히 꺼버리지 아니하시는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늘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통곡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 주인이신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하였을 때에 실패한 제자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눈빛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빛도 아니었고 꾸짖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자비하심으로 바라봐 주셨던 그 여전한 눈빛으로 실패한 제자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그곳에서 통곡하고 맙니다. 제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을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실패하였고 무익하고 쓸모없으면 그냥 그대로 버리시면 또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좀 가벼울 수도 있었을 텐데 여전히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익함과 쓸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는 그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통곡은 단순히 통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통곡은 결국에는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게 만들고 분발하게 만들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말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신을 신뢰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붙들어주시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날마다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사도행전에서 보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셔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분명히 동일한 사람인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5장 말씀 몇 구절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너무 닮아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흠모하는 대상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베드로를 향한 존경과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 41절 말씀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투옥을 당하고 율법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태장, 다른 말로 하면 39대의 그 태장을 맞은 이후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모습은 아마 다른 형제들이 이 사도들을 부축해서 이렇게 그 걸어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39대 태장을 맞으면 걷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 고난을 당한 이후에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자신의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사람으로 정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이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얼마나 주님을 존경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모습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실패로 인한 그 통곡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비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분이신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이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주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결코 보답할 수 없는 그 온유하심과 그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심령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슬픔이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내가 이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한 갈대와 같아서 지팡이로도 쓰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과 온유하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변화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죄악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를 다 도말하여 주셨사옵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속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또 설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라고 또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날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인 것을 생각합니다. 이 한날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주님의 그 자비하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라고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그 통곡을 변하게 하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시며 기둥으로 삼으셨던 주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작은 교회가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 머리 숙인 남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지극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